고린도전서 42번 메시지 결혼생활을 다룸 2. 결혼생활에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결혼생활의 축복의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강조점은 주로 결혼생활에 관계된 문제들과 부녀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조의 이유는 그가 고린도인들에 의해 일어난 질문들에 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 의해 일어난 질문들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결혼 생활에 관한 많은 기본 원칙들을 세웁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돕고 또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를 축복의 누림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기본 원칙들을 지적해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음,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림,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나음, 결혼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믿지 않는 쪽을 구원할지 모름, 믿지 않는 쪽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믿는 쪽은 평강 안에 삶, 우리를 부르신 상태에 남아있음, 다른 염려들에서 놓여 주님의 일을 돌보기를 추구함, 부녀함 없이 주님을 섬김, 어떤 처녀가 그의 처녀성을 결혼에 내어주는 것도 잘하는 것이며 그의 처녀성을 지키기를 작정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임.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는 자유하여 주 안에서 다른 이에게 시집갈 수 있음 등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서 이 원칙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필자의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바울의 영은 그가 쓴 것 안에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단지 그 원칙들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의 영을 만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에서 필자의 영을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모든 원칙들을 합당하게 상고하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이 고린도의 철학적인 믿는 이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에 대한 대답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많은 요점들이 다루어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고린도인들에 의하여 질문된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 있는 많은 요점들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관하여 분명히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절대적임. 결혼 생활보다 더 인간 생활을 대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인간 생활은 단지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의 일과 매일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은 결혼 생활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이 인간 생활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 의하여 일어난 결혼 생활에 관한 질문을 대답함에 있어서 바울은 단순했고 직선적이었으며 솔직하고 참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애매하게 말하거나 정치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따라 모든 질문들에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8절에서 그는 그들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어떠함과 생활 안에 있는 것을 따라서 결혼에 관한 질문들에 답변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이 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원한다면 바울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은 주님과 그의 경륜을 위하여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의 갈망은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을 위하는 데 있어서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려는 듯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절대적이다. 나는 너희도 똑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음.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이 모든 환경과 상태와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을 받도록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질문들을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질문들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시작하거나 바꾸지 않는 원칙을 따랐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형편을 바꾸지 않도록 고린도인들에게 그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꾸거나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며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그분과 하나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결혼 생활에 관계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세는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으로 시작하게 하고 그 일을 하시게 하자.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나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것이다. 이 은사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에 대한 기꺼움을 산출하며 심지어 갈망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갈망과 은사 모두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것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거기에 필요한 갈망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였습니다. 거듭말하거니와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그들의 상태를 바꾸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도 시작하지 말아야 함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12절에서 그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동의하거든 남편은 그녀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믿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녀와 함께 살기를 동의하면 그녀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7절부터 2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받은 상태 안에 남아있어야 함을 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혼의 상태 안에 남아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하게 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으라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어찌하든지 그들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소유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예들은 바울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으며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어떤 바꿈이나 행동도 시작하지 않기를 원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바울과 매우 달랐습니다.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철학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 반면에 다른 이들은 강하게 결혼 생활 쪽을 택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생각과 말의 방법 가운데는 상당량의 인간적인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에 답함에 있어서 바울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영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음을 봅니다. 바울은 어느 것도 바꾸거나 시작하기를 기꺼이 원치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결혼에 관한 그들의 상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결혼했을 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혼한 대로 그냥 지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심지어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결혼한 믿는 이들은 어떤 바꿈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쪽에서 그냥 지내거나 혹은 떠난다면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며 그분에 의하여 안배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의 방법과 전적으로 동일한 믿는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결혼 생활에 관계된 상황이나 환경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일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만일 나의 배우자가 떠나는 편을 택한다면 나는 또한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취한다. 어떤 경우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는 주님과 싸우지 않으며 또한 그분을 거스려 다투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 나는 어떤 것도 시작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며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거나 어떤 것도 바꾸기를 시도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주님에 의해 부르심 받았을 때 노예인 사람들에게조차도 적용합니다.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 말은 어떤 노예가 그의 신분을 바꾸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대신 그는 노예인 그의 신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노예 신분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자유할 수 있더라도 그는 그의 노예 신분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는 어떤 것도 바꾸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 상태로부터 밀어내시는 환경을 안배하신다면 그는 그와 같은 바뀜을 대항하지 말아야 하며 노예로 남아있기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뀌는 것을 안배하셨으므로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그의 자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 안에서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인 이러한 원칙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 이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바울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이며 그의 가르침과 답변에 있어서 그가 그러한 절대적인 영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의 질문에 분명하고 절대적인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또한 그들로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결혼 상담자들의 답변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결혼 상담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충고는 그들이 하나님과 독립적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려 배역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충고와 답변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위하여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임. 이 장에 게시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주님을 위하는 이들과 주님과 하나인 이들은 어떤 종류의 환경이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의 믿지 않는 아내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떠나기를 결심한다면 그는 또한 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환경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사실상 하나님이 변장하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상 그 환경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형편 안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환경들 안에나 환경들 뒤에나 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이 뛰어난 영, 곧 복종적이며 기꺼워하며 만족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은 어떤 불평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 안에서 그는 매우 복종적이었으며 그의 상황에 만족해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주님께 속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바꾸려고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은 선한 역사를 한다. 이것이 내가 어떤 것도 바꾸기를 원치 않는 이유이다. 나는 내가 나의 환경을 취할 때 나의 하나님을 취하는 것임을 안다. 모든 상황 안에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사랑하는 분이요 내가 절대적으로 속해야 할 그분이 계신다. 이러한 자세에서 얼마나 뛰어난 양을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의 영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질문한 것을 다루는 방법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을 때 바울의 영을 느껴야 하고 심지어 그의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대답하거나 응답하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아침에 매우 기쁘다고 합시다. 그의 아내가 아침 식사를 위해 그를 부를 때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응답이 그의 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가령 그의 아내가 그를 부를 때 그의 영이 무거웠다 합시다. 그는 아마 매우 다른 방법으로, 즉 그가 기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그가 그의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며 또한 주님과 문제를 갖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우리의 답변과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7장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주로 이 장이 주고 있는 답변 때문이 아니라 이 장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주님의 관심을 주의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절대적이며 주님과 하나인 사람,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순종하며 복종적이며 주님에 의해 안배된 환경과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의 영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